예레미야 말씀이 쓰여졌던 그 배경의 시기를 살펴보면 남유다가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쓰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인신제사를 행했고 탐욕으로 이웃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웠으며 무죄한 자를 피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고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구두로 전하면 바룩은 예레미야 곁에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적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일찍이 바룩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 번역은 바룩의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해 줍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새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룩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슬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오는 탄식과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고통과 슬픔, 이 원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룩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은 이제 유다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 나라의 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 적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악행과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있던 바룩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조국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남유다는 바룩의 조국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며 사람과 짐승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은 바룩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사실은 바룩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탄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탄식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배척과 고난 때문에 했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왕과 고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36장 말씀을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고관과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동포들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난을 들었고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을 보면 남유다의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도망자 신세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곤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바룩은 민족과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고통과 박해와 비난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바룻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취업과 자녀들의 입시의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탄식까지 우리는 저마다 각자 어려움과 걱정과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조국을 보며 탄식했던 바룩처럼 치솟는 물가와 양극화된 정치, 성별, 세대 간의 차이, 주거의 문제, 기후 환경의 변화, 교육의 문제, 고령화, 저출산 등 수없이 많은 공동체와 조국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또한 공동체와 조국의 문제로 탄식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룩이 전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듣고 계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룩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룩이 전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탄식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렸던 내용이라기보다 혼잣말로 독백으로 내뱉었던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탄식입니다. 바룩이 자신의 처지를 보며 탄식하고 걱정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억하셔서 그가 했던 말을 이곳에서 직접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작은 목소리까지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자신 편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탄식까지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타락하고 심판받을 성전과 타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가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들을 간구했던 한나의 목소리도, 사울왕과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도 그의 간구를 또한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탄식을 올려드렸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과 은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올려드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은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모든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뛰어넘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했던 3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씀을 바룩의 친구였던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입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됩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이었는데요. 은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는 삽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어서 이 땅은 가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백성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예표로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라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증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바룩에게 주어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옆에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그의 옆에 있어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고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강제로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도 했으며 왕에게 함께 쫓기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사를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룩도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850대 1의 영적 전두를 혼자 감당했을 때 우울했고 좌절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한 동역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엘리야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엘리사를 붙여 함께 동역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믿고 동역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쳐 탄식하며 눈물 흘리던 바룩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탄식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탄식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란 언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아마 바룩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작성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민족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고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룩이 찾은 그 큰일은 바룩의 뜻과 바룩의 마음과 생각이었지 남유다의 심판을 내리기로 명령하신, 또한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했던 큰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큰 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해결했던 방법,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찾고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친스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6개의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은 패턴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었고요, 6번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주었습니다. 1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5번까지 쉽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6번의 문제는 그 공식으로는 풀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이나 공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생각하지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생각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익숙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태도라는 독일어 아인슈테룽을 사용해서 아인슈테룽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가장 편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직관적인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룩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가장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역대기의 왕들처럼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렇게 남유다를 구원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길이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처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내 삶에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비롯한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육체가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량물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맡겨진 무슨 일을, 임무 혹은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그 결과로 당사자가 얻는 그런 물건 혹은 사물을 뜻합니다. 즉 혼란하고 재난이 일어나 목숨을 건지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숨과 탄식이 넘치는 삶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탄식의 자리가 찾아와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바룩에게 소명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재점검하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자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 구원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명을 맡기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탄식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문제와 역경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에 붙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며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들고 사명이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식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가 찾아오더라도 꿋꿋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재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탄식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혹은 이 나라와 민족 혹은 교회를 향한 탄식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모든 탄식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